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은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와 압박,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추진했던 6.15 공동행사가 무산됐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to apply the right mix of deterrence, of pressure.
오늘은 미국의 대북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미 국무부의 대니엘 러셀 차관보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북한을 다루는데 군사적 억지와 압박, 외교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발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니엘 러셀, 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차관보가 지난 3일에 워싱턴의 민간단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그 연설을 통해서 그 밝힌 내용인데요. 그 러셀 차관보는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사령탑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그 집행하는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연설 내용인데요.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러셀 차관보는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억지력과 압박, 외교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현재에서는 압박 그리고 제재,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 러셀 차관보가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6자회담 결의를 합의를 깨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깨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압박과 제재, 여기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또 북한 측과의 외교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동향을 보면은 주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지난달에 한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사실 제재와 압박 쪽에 북한에 네. 대해서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처럼 북한이 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중단의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여기에 대한 대응 내지는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이죠. 그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1월에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며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상당히 격렬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러셀 차관보는 이번 세미나에서 그 담화 내용을 뭐 직접 거론한 건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거, 또 내용적으로 또 북한 핵 문제를 대한 미국의 정책을 설명했던 거,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일종의 그 대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러셀 차관보 외에도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러셀 차관보가 말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제재,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 인권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리포트 주한대사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남북대화와 육자회담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첨단 군사력을 배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그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다시 러셀 차관보의 발언을 살펴보면요. 러셀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평양 지도부가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러셀 차관보의 그 같은 발언은 말 그대로 그 일종의 그 미국의 그 대북 전략의 그 목표를 얘기를 한 건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미국의 전략이 그 주로 그 대북 압박과 제재 쪽에 그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러셀 차관보가 얘기한 건 그렇다고 해서 압박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압박을 위해서 압박, 즉 북한을 벌을 주고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북한을 압박했다고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그 육자회담이든 또는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무슨 북한을 처벌하고 겁을 주고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동안의 그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육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과 그 외교 관계도 수립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하겠다 이런 그 맥락의 육자회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북한이 그 육자회담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협상이 깨지고 미북 간의 신뢰가 없어지고 또 그 뒤로도 북한은 계속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의 전직 그 대북 관계 담당했던 그 관리도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을 북한이 그야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만큼 강하게 압박을 하고. 하려면 그렇게 강하게 하고 그 대신 북한이 수용을 또 할 때는 그야말로 듬뿍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그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제안을 한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러셀 차관보가 육자회담 재개 조건도 다시 한번 밝혔다죠?
예, 사실 러셀 차관보가 육자회담 재개 조건을 밝힌 건 아닙니다. 이 북한하고 비핵화를 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어떤 점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비핵화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과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그동안 그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줄곧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핵화를 달성하고서는 그 육자회담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여주고 그래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 이러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거를 유예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영변에서 축출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관들을 다시 불러들인다. 그리고 그 9.19 공동성명 그러니까 핵포기를 약속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는 밝혀줘야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고 또 그것을 위한 조건들을 다루는 것인데 북한이 아예 비핵화에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대화는 못하라 하느냐.
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맥락에서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북한이 사전에 의지로서 밝힐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또 공표하고 있는 정책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러실 차관보는 역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실 차관보의 발언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인가요?
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북한을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으며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추진하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그 근거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나온 미 정부나 또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요. 북한이 경제가 살리려면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의 자금, 돈, 또 기술, 또 새로운 경영 방식 이런 것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가동이 되고 또 중국도 북한을 등을 돌린 상태에서 상당히 이런 경제 발전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핵을 포기하는 6자회담에 나와라 이런 뜻에서 이런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도 이번 주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리퍼트 대사 발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리퍼트 대사의 그 연설의 그 핵심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또 한반도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첨단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런 네.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북한이 남북 대화 그리고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의 결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요. 또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리퍼트 대사가 발언 중에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네, 리퍼트 대사는 4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의 초청 강연에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드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리퍼트 대사는 북한 위협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최첨단 군사 능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도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맞선 첨단 군사력의 배치의 사례로 최근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미국의 알래스카 기지로 옮기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함정을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두 나라 군은 어느 때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군사 능력도 향상됐다며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 대사로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물론 언급을 했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워싱턴에 도착하고요. 정상회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16일 날 갖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 방문에 대해서 리퍼트 대사는 이 두 지도자가 인간적으로 친분을 재확인하고 또 동맹관계의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의 그 초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갖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실무 공식 방문인데요.
네.
관련해서 그 특별히 의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공동의 공조체제 강화 그리고 또 동맹 강화 이런 상당히 좀 그동안 여러 차례 양국 정상이 확인했던 그런 부분 외에 좀 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그 사드 고고도 네. 미사일 방어체계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편하게 정상회담에 임해서 이걸 논의하기가 그렇게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워싱턴의 그 유명한 그 민간 연구소인데요.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입니다. 영문으로는 CSIS라고 그러는데
네.
워싱턴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지난 3일 그 한반도 관련해서 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 이런 제목인데요. 그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새로운 그 대북 접근 방식을 주문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마디로 현 상태에서는 북한을 핵협상으로 끌어내기 어렵고 또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좀 선의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좀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해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네.
지난 1994년이죠. 그 미북 제네바 핵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그 차관보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에서 그 대북 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그 북한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들 관리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놨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그러면 뭔가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대체로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쪽이 많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그 1년 반 남은 상태고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 국제적으로 대외 문제에 있어서나 국내적으로는 사실 현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챙겨야 될 네. 국내 현안들이 산적하죠. 그리고 현재 그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지역 특히 그 순위파 이슬람 무장반군 ISIL의 그 세력 확장에 대처하는 문제 이라크 네. 아프가니스탄 이런 문제들 리비아 문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모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현재 그 진행 중인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이것이 그 미국의 뜻대로 타결된다면은 나머지 남은 하나 남은 핵 개발 국가죠. 북한을 상대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이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 북핵 문제에 얼마나 집중을 할 것인지 이 집권당이든 또 반대당이든 그런 것도 참 좀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관함 해배가 모여 진행하는 통일 행사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통일 회합, 민족 단합의 대축전으로 되어야 하며 순수한 예술 채용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될 수는 없다.
네, 금방 아, 북한에서 나오는 방송이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이 가실 수 있겠는데요. 6.15 선언 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6.15 기념행사가 무산된 겁니까?
예, 사실 그 올해는 조금 다른 기류가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이 6.15 기념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열지 못해왔습니다. 네. 그전에는 공동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북한과 남한의 그 갈등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남북관계도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런 네. 맥락에서 6.15 공동행사, 그러니까 이 지난 2000년에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그 정상회담 합의를 네. 기념하기 위한 그런 그 행사 아닙니까? 네. 이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열려오질 못했는데 올해는 한국 정부가 이 민간단체들의 사전 접촉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이것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한 차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 장소 문제 그리고 또 그 행사의 성격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계속 줄다리기를 하던 끝에 이 북한이 그 한국 측에 그 서신을 보내서 올해 남북 행사도 서로 별도로 추진하자, 별도의 장소에서 이런 통보를 끝으로 사실 더 이상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무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남측과 북측의 민간단체의 그 6.15 공동행사 사전 접촉, 베이징이 아니라 선양, 중국 선양에서 열렸죠.
네. 한국식 발음으로 하면 희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네. 그런데 한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한마디로 하면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그 한국은 5.24 조치에 따라서 그 남북 그 민간 교류 또 인적 교류 왕래 이런 것을 금지시켜 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그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간의 그 민족 동질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한국 정부가 그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 그 사전 접촉을 승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선양에서 그 접촉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또 6.15 공동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또 북한도 이거에 응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와 그 전망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들으신 대로 북한이 갑자기 그 사전 접촉에 응하지 않고 이것을 그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공동행사를 그 무산시키는 그런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통일부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통일부의 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그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6.15 공동행사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고 또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간 교류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올해 이 6.15 그 공동 행사 그다음에 또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연초에. 그런데 이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 이 8.15 행사는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나요?
사실 이번에 6.15 공동행사 논의는 그것뿐만 아니라 8.15 공동행사까지 같이 합쳐서 네. 양측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8.15도 올해 그 분단 70주년이지만 또 해방 7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6.15와 8.15 공동행사를 같이 엮어서 남측과 북측의 민간단체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8.15 문제에 대해서는 6.15보다 더 민감했습니다.
네.
이 8.15는 특히 그 장소 문제,
네.
그걸 서울에서 하냐, 평양에서 하느냐를 놓고 상당히 그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기야는 한국은 그럼 북한 측의 주장대로 평양에서 하자라는 입장을 갖고 이것을 북한에다 통보한다는 그런 입장까지 최종적으로는 정했지만
네.
이 북한 측과 결국 더 이상의 추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논의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남북의 그 관계 그 긴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8.15도 현 시점에서는 기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암울한 소식이 이제 지난 4일에 몽골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총회 여기서 이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이 반대됐습니다. 북한이 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사가 되지 못했는데 한국 측으로서는 상당히 그 철도가 그렇게 연결이 되면 큰 그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내용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회의였고 왜 북한이 반대하면 한국이 가입이 안 되는 것인지.
네, 이것은 그 국제철도협력기구인데요. 그 영어로는 OSJ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4일 몽골의 수도죠. 울란바토르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이 이거 여기에 그 가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도 그 시베리아 철도 연결 이런 사업에 그 관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요청을 했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OSJD 이 기구는 그 일종의 그 철도 협력 기구인데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동유럽과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새로운 회원이 가입을 하려면은 그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북한이 반대를 해서 그 가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것은 사실 한국이 가입하면은 결과적으로 북한도 좋고 뭐 그런 건데
그렇겠죠.
이것이 그 무산된 걸 보면 역시 그 남북한 간의 그 최근에 한 냉랭한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남북 관계가 도대체 나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7월 달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6월 달에는 서울에 그 유엔의 북한 인권 사무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됩니다.
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는 역시 또 상당한 갈등이 6월 달에 예상되고요.
네.
이 8월에는 그 을지 훈련이 실시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8월 달에도 또다시 상당한 긴장 상태가 계속될 텐데요. 7월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북한은 최근에 외무성 대변인 또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의 담화 등을 통해서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그 한국 당국이 그 6.15 선언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이런 것들을 이행할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네.
하고 또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처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 중국이 좀 어떤 역할을 기대해 주기를 상당히 지금까지는 바래 왔었는데 또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그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리고 이 장성택 처형 이런 이후에 이제 관계가 되게 나빠지면서 이제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두 양쪽의 관계가 나빠지는 바람에 그런 분석도 있고 그래서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남북한 6.15 공동행사 무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색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무슨 무기를 개발했다.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한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고 하고요. 큰 뉴스가 됐는데 자, 이 내용 좀 알아봐 보겠습니다. 미사일 이름이 현무 2B인데 사정거리나 성능이 발표가 됐죠? 어떤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사정거리나 성능 이런 것들은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 비공식으로 이 한국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 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한국의 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신무기 그 시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참관한 것은 군 통수권자, 한국의 군 통수권자로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 정부 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안이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신형 그 무기 테스트 현장에서요.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점심도 같이 하면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그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그 탄도 미사일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사거리가 최소한 500킬로에 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00킬로라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북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500킬로라고 하면은 북한의 함경북도 저 끝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그 사정거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셈인데.
물론이죠. 네. 그러나 그 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능 시험이 발사됐던 거고요.
네.
이 탄도 미사일은 이제 그 한국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예하 기지에 배치될 것이니까요. 네. 더 근접한
그 비무장지대에서 또 그쪽에 배치가 될 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그런 신형 탄도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나아가서 한국은 이제 뭐 사정거리가 800km까지 되는 것도 연구 중이다. 뭐 일본은 좀 그 연구가 성공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보도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이 이제 개발을 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계속 그 육자회담을 파기하고 그 핵과 미사일 이런 것을 개발해 왔고요. 최근에는 또 잠수함에서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실험을 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그 킬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킬체인은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를 탐지하고 또 추적하고 격파하는 굉장히 그 최첨단 그 전력입니다. 이 전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현무2 이 그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도 그 한국군이 그 개발하는 킬체인의 그 핵심 전력인데요. 킬체인은 한국군이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건데요. 북한의 그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의 그동안의 그 미사일 개발은 이제 미국이 이 자제를 요청을 했고 그 또 나름대로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성사가 되지 못하고 그러다 이제 개발이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양측의 합의를 한 데 따라서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북한과 한국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기 증강,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 한반도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또 걱정도 됩니다.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신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창과 방패의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창이 새로운 창이 나오면 거기에 맞서서 상대는 또 더 좋은 그 방패를 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또 대비해서 더 새로운 창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말하자면 새로운 무기 개발은 그것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상대가 또 더더욱 여기에 맞선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도록 또는 구매하도록 그렇게 촉발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새로운 무기체계라든지 군사적인 대결은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제 그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말하자면 대화고 외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증강하는 것으로는 끊임없는 경쟁을 불러올 수는 있어도 이것이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문제는 뭐 비록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이 또 이제 또 정책을 바꾸면서 더 군비를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최근 일본에 대해서 17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는데요. 자, 이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기를 강화, 군비를 강화, 강력히 하는 그런 이유. 북한을 주로 겨냥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그 미국 국방부산에 국방안보협력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그 밝힌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일본이 그 최신의 그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와 또 각종 그 지원 장비 이런 것을 그 구입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그 약 17억 달러고요. 이것은 그 일본 자위대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아시겠지만 여러 그 정찰 위성도 그 발사해서 그 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일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역시 그 북한 때문이 아니냐.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일본의 그 자위 차원에서 이런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소식, 그리고 6.15 공동행사가 무산됐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